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오늘 읽은 본문은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라는 왕의 통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의 통치는 어떠한 것인가? 이제 유다 역사를 보면 이 사람이 끼친 영향이 아주 막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의 통치 시기를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2절에 보시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들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일들이 이제 그의 통치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요약하고 있죠. 그 왕뿐이 아니었습니다. 9절로 가보시면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죠. 그 므낫세의 인도를 받아 꾀임을 받아 악을 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도 더 심하게 악을 행했다라고 거기 기록하고 있죠. 그뿐 아니었습니다. 16절로 가보시면 그 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아버지 히스기야하고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반대하는 무리들이 많았을 텐데 이제 그들을 전부 제거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었는지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로 흠뻑 젖어 있었다라고 16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이 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대로 두시지 못할 것이라고 1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므낫세의 시기의 통치, 이 시대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릴 만한 그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구나 듣기만 해도 가슴이 내려앉을 만한 그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므낫세의 통치는 과연 어떤 일을 그 유다 역사에 가져오는 것일까요? 그에 대한 실마리가 몇 장을 넘겨보시면 2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로 가보시죠. 자, 므낫세가 55년 동안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긴 시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손자가 요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때는 이제 종교개혁이 벌어지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부터 보시면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24절에 보시면 므낫세가 그 이룬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일에 이제 요시야가 굉장히 애를 많이 썼던 것으로 보이죠. 그는 새로 발견된 율법책에 따라 원래대로의 신앙, 하나님께서 원래 가르쳐주신 대로의 신앙으로 돌아가려고 애썼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그 열심이 컸는지 25절에 사람한테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의 일의 의미를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가 그렇게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애썼는데 그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는 므낫세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므낫세가 격발시킨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지금 그 버렸던 므낫세 55년 동안에 벌어졌던 일은 굉장한 무게의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왕도 그렇게 생긴 흐름을 되돌릴 수 없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과연 그럼 이 왕은 무슨 일을 한 것일까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2절에서 얘기하듯 그가 행한 일은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 3절에 보시면 이 왕이 뭘 했는지는 북왕국의 아합을 떠올려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합의 행위를 따라 행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여러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시면 그 아버지 때 그 힘들여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늘의 1월 성신, 자 해달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 말고 다른 대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얘기하죠. 불 가운데로 그냥 지나가게 했는지 아니면 불살라 태웠는지는 불분명하지 않지만 그 할아버지 대에 했던 일이 지금 여기 다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점치며 사술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점쟁이들과 그리고 마술사들을 불러서 어떤 중요한 결정에 참여하게 하고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신임했다는 말은 이제 그 정부에 이제 이런 사람들을 앉혔다는 뜻이 됩니다. 자, 신접한 자는 영매죠, 영매. 죽은 혼령들을 불러서 무언가를 묻는 사람들이 신접한 자입니다. 그리고 박수, 무당이죠. 무당을 불러서 중요한 결정들에 참여하게 하는 일을 이제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6절에서 많이 저질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가 성전에서 벌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7절에 있듯이 7절에 다시 그 일을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반복하고 있는데 그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왕이 직접 이 목상을 만든 모양입니다. 손수 새겨 만든 아세라 목상을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에 세웠죠. 자, 성전에 이런 것들을 세운 일은 전에는 없었습니다. 우상을 섬겨도 그 성전 마주 보이는 다른 공간에 다른 우상의 신전을 세우든가 제단을 세우든가 했는데 지금 그 므낫세 왕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이런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죠. 그럼 성전이 어떤 곳인데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7절과 8절에서 그 성전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죠.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권고하셨죠.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이제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 약속, 너희가 내 율법을 따라 지키면 다시는 여기서 떠나서 헤매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담고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성전에 지금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도 쌓고 아세라 목상도 세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체 유다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이 왕을 통해서 벌어진 일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지금 이 일들을 통해서 유다라는 나라의 정체성이 바뀌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서 세우신 나라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여 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어 세우신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가? 므낫세의 일을 통해 하나님을 버리기로 한 것이죠. 자, 여호와의 성전은 더 이상 여호와의 성전으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은 빠져버리고 하나님은 배제되어 버리고 말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므낫세가 한 일, 여러 가지 우상 숭배라고 그 간단히 요약될 수 있는 이 일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개국 때부터 움직여왔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작동 방식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일이 므낫세의 치세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해 하나님은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자,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판단하시는가? 11절에 나옵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아모리 사람들은 가나안에 살던 옛 민족들입니다. 자, 창세기 그 15장 16절에 보시면 거기 아브라함한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약속한 땅으로 너희 자손들을 데려갈 것인데 지금은 여기로 데려오지 못할 것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너희 후손들이 들어오게 될 테지만 4대 후에야 들어오리라. 그러니까 400년 정도 지난 다음이죠. 자, 왜 그러한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족 속의 죄가 넘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므낫세를 통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 그 아모리족 속보다도 더 심한 일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12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두 귀가 울릴 만한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일을 몇 가지 비유로 13절에 말씀하고 계시지요.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길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처리하셨는지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키셨죠. 그리고 아합 때문에 사마리아, 북왕국의 수도였는데 북왕국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자, 그때 거기를 측량하던 줄과 추를 이제 예루살렘에 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아무리 족속보다도 더한 유다는 견딜 수 있을까요? 예,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북왕국과 같이 될 것입니다. 또 비유를 드시기를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 것이다. 씻어 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14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자, 남은 자들은 누구일까요? 북왕국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남아있는 유다를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 15절에 그 맥락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응하셔야만 하는 맥락이 나옵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자, 지금 므낫세만으로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조상 때부터 이런 일이 계속 누적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대에 이르러 이제 이 일은 돌이킬 수 없는 정도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지난 역사 동안, 지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제껏 참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지만 이제껏 참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지나간 시간 동안, 그 지난 유다의 역사 동안 누가 더 힘들었을까요? 이 일을 지켜보신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면 계속 자기 뜻대로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일까요? 아마 유다 백성들과 유다의 왕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다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를 거듭하며 이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이 어떻게 쌓여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주 분명히 알고 계셨겠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들의 나라, 이 유다를 접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와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나라 내가 세웠지만 이제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으로 이스라엘과 결별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지난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과는 상관하시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내가 무언가 너희 족속과 가진 계획이 있지만 너희하고는 만나지 않을 것이고 너희 후손과 내 용권을 다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이 여러 번 반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표면 위로 꺼내시지 않았던 주제를 여기 꺼내시고 있는 것이죠. 이제껏 한 번도 꺼내시지 않았던 일, 나라가 망하는 일을 결정하시게 된 것입니다. 대체 므낫세 때 무슨 일이 있길래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한 우상숭배, 늘 있었던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마치 계속 늘어날 수 있었던 고무줄 또는 스프링이 이제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일이 여기 있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 묻게 되는 것이죠. 앞서 7절에서 말했던 7절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성전 안에서까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여기 자행된 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일을 통해 므낫세와 므낫세의 백성들은 어떤 뜻을 표하고 있는 것이냐면 더 이상 우리들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들어와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라는 뜻을 여기 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하나님이 들어올 몫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리할 곳은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족속은 유다는 하나님께 독립선언을 한 셈이죠. 이제까지는 애매하게 두 마음을 품고 여기도 섬겼다 저기도 섬겼다 아니면 둘 다 섬겼다 하듯 그렇게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한 마음으로 살기로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아까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너희가 내가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한다면 내가 준 명령을 지켜 행한다면 너희는 다시는 내가 준 땅으로부터 떠나 유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언을 통하여서 유다는 8절 하반부에 나와 있는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떠나기로 한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스스로 나무의 밑동을 잘라버린 것처럼 자신들이 받은 땅으로부터 떠나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런 상황을 이제 불러들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8절 상반절에 있는 그 조건절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자, 더 이상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기로 하는 것. 자,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기로 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불순종할 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기로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그 하반절이 경고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제 이 경고, 이제 말씀하신 이 재난을 기어이 가져오시고 말 것인가 묻게 됩니다. 역대하에 보면 그 므낫세에 대한 이런 기록이 나와 있죠. 여러분 그 역대하 3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구약 702면 어간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열왕기하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은 므낫세의 다른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앗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자, 므낫세가 그 열왕기하에서는 내내 악한 왕으로만 소개되었던 므낫세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일을 여기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어떻게 행동했냐면 15절로 가보시면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명령을 하지요. 이후에 나와 있는 그 선한 왕 요시아의 행적과 비슷한 겹치는 부분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그 열왕기하 23장에서 보았듯 므낫세의 통치 기간은 돌릴 수 없는 이스라엘의 재앙을 가져온 일로 기록되고 있죠. 왜 이와 같은 그 하나님께 돌아온 회개의 역사가 열왕기하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와 같은 회개로 인해 열왕기에 기술되고 있는 유다의 역사가 바뀌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은 회개했지만 그의 회개를 통하여 유다는 이제 시작되게 된 그 흐름 바깥으로 바뀌어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왕이 회개한다고 해서 유다라는 나라 전체가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상을 들여온 것은 왕이 시작한 일이나 백성들은 이 왕의 결정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자, 산당들을 없애는 일은 히스기야 때 처음으로 했던 일임을 우리가 앞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왜 그 므낫세는 그 산당을 다시 들여왔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겠으나 백성들의 강한 압력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 내내 이렇게 한 적은 없었다. 다시 복원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압력도 있었겠죠. 그러니 그 므낫세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다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기 시작한 이 바퀴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그렇게 이미 넘어가 버린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그래도 왕이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좀 돌이켜 주실 수는 없을까? 이제껏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많이 있죠.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무지함과 나의 탐욕 때문에 이를 그르치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곤란한 상황 속에 몰려들어와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처한 그 곤경으로부터 피하게 되는 것, 곤경으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어려움을 보면 늘 그 어려움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면 이런 역사의 흐름으로부터 우리를 좀 건져주실 수는 없는 것인가 하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지금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는 없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므낫세는 그의 통치기간에 벌였던 여러 가지 일들을 나중에 잘못한 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 일을 전부 백지처럼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는 없는 노릇인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저지른 일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낸 그 일들을 마치 없었던 것처럼 그 이후에는 우리의 미래에는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하게 그냥 덮어버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구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다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라고 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그 일은 영원히 반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주께 그렇게 구할 수 없는 자리까지 갈 수 있죠. 스프링이 끊어져 버린 것처럼 이 재앙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은 일이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묻게 됩니다.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몇 명의 왕이 뒤에 더 남아있는데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왕들은 대체 무엇하러 또 등장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요시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요시아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히스기야와 함께 유다의 선한 왕으로 손에 꼽히는 왕이죠. 그가 평생 31년 동안 수고를 했는데 그의 일은 이미 결정된 유다의 멸망을 전제로 하고 벌어지는 일들이죠. 그러니까 과연 그의 열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앞으로 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로 넘어가기 전에 므낫세를 통하여 벌어진 이 유다의 현실을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죠. 이미 유다는 스프링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역사의 흐름을 역전시킬 방도는 없지요. 자,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곤고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라는 망할 것이고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후손들은 낯선 곳에서 여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후손들은 조상들이 알지 못한 땅에 포로로 인생을 보내게 될 것이죠. 그러면 유다는 그렇게 망해가게 될 터인데 유다란 그렇게 끝날 것인가? 이제 그러면 그러한 곤고한 미래로 유다는 끝장이 나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 끝이 결정되어 있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유다를 향해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제 이 역사의 끝부분에 등장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유다의 이야기는 유다가 패망한 이후까지 이어져 가고 있죠. 포로 시기까지도 계속 구약의 역사는 이어져 갑니다. 심지어는 그것으로도 아직 끝이 안 났다고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계속 이어져 가죠. 자,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유다가 지금 당면해야 할 몫은 자신들이 끊어버린 이 현실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유다는 자신들이 벌여온 일의 결과를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는 그것도 잘하지 못합니다. 이제 일이 이렇게 되고 난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이 와서 예언을 하죠. 멸망을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할 때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는데 예레미야를 가만히 두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아놓고 하나님의 멸망도 듣고 싶어하지 않죠. 선지자란 그런 말할 처지가 아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살아날 것이라고 이 곤경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얘기해야지 너같이 말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잡아 가두지요. 그것이 이후 유다가 자신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선지자에게 행했던 행동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행동할 것이 아니었죠. 이제부터 펼쳐질 일은 조상 때와는 다른 일입니다. 이미 벌어진 일, 다가올 일을 외면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던 것이죠. 그와 같은 대표적인 장면이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구약 1096면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자, 거기에 보면 이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을 유린하고 많은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가죠. 그래서 포로들이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레미야가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죠. 자, 그 편지의 내용이 29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편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거기서 잘 살아라. 잘 살아라. 그런데 이 그 메시지는 그렇게 사람들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편지를 듣고 나서 나중에 그 포로로 잡혀있던 그 거기서 이제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또 다른 편지를 보내는 일이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4절에 보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이렇게 보냅니다. 거기 예루살렘의 제사장한테 보내죠.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언을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지금 이 포로로 오랫동안 살겠다고 편지까지 보내고 있는 예레미야를 그대로 두다니. 그런 미친 자는 쇠고랑을 채워서 입을 막아야 한다라고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포로로 가 있는 사람들. 자, 포로로 왜 가게 됐을까요? 자, 므낫세 같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신앙이 좋았던 사람들이 아니었겠죠. 스스로 자초해서, 조상들이 자초해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일이 코앞에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자, 계속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 건져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우리를 지켜주셔야 맞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거기 가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오래 살아야 할 것이니 거기서 집도 짓고 텃밭도 일구고 그리고 열매도 먹으며 건강히 잘 살아라. 자식들도 시집장가 보내고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해라. 왜냐하면 거기서의 너희의 목표는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는 것, 그것이 너희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므낫세처럼 나라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넘어가 버린 상태에 살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때로 우리가 살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제까지 무언가 도와주시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더 기막힌 상황 속으로 몰려들어갔을 때 과연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저 망하고 마는 것일까?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일까? 하고 묻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8절, 29장 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기도하면 내게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집을 짓고 살아야겠습니다. 집을 잘 짓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텃밭에 가꾸는데 열매가 잘 맺히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자녀를 결혼시켜야 되겠습니다. 자식이 아직 안 생깁니다. 그 일을 놓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겠다고 하시죠. 그런데 다만 한 가지만은 간구할 수 없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죠. 무엇을 간구할 수 없을까요? 이 포로된 자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을까요? 그것은 70년이 차기 전에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이 끝에 다다른 것처럼 여겨질 때,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굴어서,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굴어서, 내 부모가 어리석어서 내가 이 막다른 곳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자꾸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지죠. 하나님, 이번만 건져주신다면, 이번만 어떻게 면제해 주신다면 주님, 다시 새롭게 일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얘기를 여기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살아라. 내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견뎌라. 내가 견디기만 하면 거기서 내가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뜻이 없어서 우리를 그곳에 쳐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곤경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외면하셔서 어떤 일을 겪지 않습니다. 주께서 잊어버리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시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주의 외면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곤경들은 무엇일까요? 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더 긴 계획 속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유다를 멸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유다에게 걸맞는 일로 이 결과를 감당하라고 지금 주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자초한 결과를 맞으라고 이제 말씀하게 될 것입니다. 므낫세가 이 모양으로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받아들이라고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포로로 앞이 안 보이는 이 백성들 이제 70년 동안 머물게 될 터인데 70년이란 내가 죽을 때까지도 돌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고 내 자녀도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고 내 손자들 대해도 아직 돌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11절에 보듯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그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나는 지금 너희에게 미래를 보고 있다. 희망을 말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것이 심지어는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은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있는 곳이 무언가 꼬여있는 상황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일을 이루시는 바로 그 현장이라고 이해해야 맞을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 보시죠.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유다가 어떤 나라였는가 이렇게 요약해 주셨었죠. 7절이었습니다.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다. 자, 하나님은 영원히 이름을 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두려고 하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후 역사는 그것이 성전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에 두어질까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어디에 두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두십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곳에 계시죠. 하나님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갔다면 바벨론에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므낫세로 인하여 나라가 멸망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자리를 외면하거나 그 자리로부터 도망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내가 머물 바로 그 약속의 장소가 될 것이다.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만 하다면 이 멸망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견디기로 다짐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은 그저 조건적인 약속만이 아니죠.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면 너희는 어디로도 쫓겨가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지금 현재의 약속으로 다시금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이 기회가 다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실 것들을 소망하고 그 자리를 견딘다면 다시 너에게는 율법을 따라 살 기회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에 너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일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은 이렇게 끝일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질 그런 인생이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겪어갈 것이냐 하고 묻는 것이 므낫세의 통치를 통하여 유다가 맞이하게 된 현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와 같은 자리에 와 있는지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원망도 있을 것입니다. 억울함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그때 그런 일이 생겼을까? 왜 그때 그런 인연이 있었던 것일까? 나는 왜 그때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일까? 하고 묻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래서 아무도 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고 나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어서 사라져버리면 좋겠다고 느낄 때가 우리 인생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우리 마음의 유혹에 넘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죄로 인한 결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고 계십니다. 나는 너와 이룰 영원한 약속이 있다. 그러니 지금 나와 함께 하겠느냐? 나와 함께 이 일을 겪어가겠느냐? 나와 함께 이 일을 지나면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질 일이 앞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라. 너는 버림받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버려가는 삶을 보면 유다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으나 우리는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저 이번만 살려달라고 말할 수 없는 지경까지 몰려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의 죄에 눌려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죄에 눌려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받아들이고 껴안고 주께서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인생에 펼쳐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맛보는 그런 영광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